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시작하려는 건 대화이지 협상은 아니라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10일 베이징 방문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미국과 북한이 어느 시점 첫 대화를 하기에 서로 좋다고 말할 날이 궁극적으로 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협상의 시작이 아닌 대화를 하는 것뿐이라면서 북한과의 대화는 협상의 출발점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협상이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협상을 하기에 좋은 상황이라고 말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을 위해서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틸러슨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오늘 베트남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제재 압박과 함께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 중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진행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한반도 상황을 평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지난 8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을 계기로 열린 한국-캐나다 외교장관 회담 이후 장관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프리랜드 장관은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강력하다는 말로 화답했습니다. 일본과 뉴질랜드 등 11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가입국이 오늘 미국이 동참하지 않은 채로 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11개국은 이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다낭에서 진통 끝에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11개국 통상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TPP 핵심 요소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1개국 장관들은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핵심 사항들에 동의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협정이 모든 참가국의 통상 및 다른 이익을 보장하고 본래의 규제 권한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높은 수준과 전체적 균형, 온전한 상태의 TPP를 유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과 북미 자유무역 협정 등 다자간 자유무역 체계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심화하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외국으로 유출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행정명령을 통해 TPP에서 탈퇴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오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날 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다낭에서 채택한 공동 성명에서 시리아 내전에서 군사적 해결은 없다고 합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성명에서 시리아에 남아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를 격퇴하기 위해 양국 간 군사 의사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어 시리아의 주권과 독립, 통합을 위해 양국이 노력할 것을 확인하고 시리아 사태에 모든 당사국이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유엔 시리아 평화회담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얀마 정부군의 탄압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로힝야족의 3분의 1 이상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집중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최근 방글라데시 쿠투팔룽 난민촌 로힝야족 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같은 상황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오후부터 차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11도입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드디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BOE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12월 25일 이 성탄절은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카드와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이 종교를 떠나서 가족, 친구들 또 친제들과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는 전 세계인들의 명절입니다. 뭐 이제 11월 초인데 뜬금없이 성탄절 얘기를 왜 하냐고요? 네, 성탄절 카드를 벌써부터 받고 있는 미국인 꼬마가 화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5살부터 투병 생활을 해온 이 암에 걸린 소년의 이야기인데요. 미국 메인주 포틀랜드시의 한 병원에서 생애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9살 난 소년입니다. 지금 이 소년은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서 사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소년이 성탄절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성탄절 카드를 받고 싶다는 소원을 빌었다고 해요. 아이 어머니는 지금 아들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병원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벌어진 일들이 감동적이네요. 한 20명은 좋게 넘을 것 같던데요. 병원 직원들이 이 소년의 이름인 제이콥을 외치면서 이구동성으로 제이콥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 성탄 메시지를 담은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공립학교 학급 학생들은 이 제이콥에게 보낼 카드를 만드는 모습을 찍었는데요. 이 소년의 엄마는요. 아들에게 이 세상이 얼마나 따뜻한지 자신이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인터넷 사회관계망에 사연을 올렸습니다. 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는 오늘도 제이콥을 응원하는 성탄절 메시지가 답지하고 있는데요. 제이콥의 사진도 올라왔더군요. 새로운 친구라고 적힌 카드를 보여주면서 활짝 웃는 모습입니다. 이 제이콥의 병실은 한 폭의 동화처럼 꾸며져 있다고 하는데 미국인들은요. 어린 소년의 마지막 순간이 어느 때보다 따뜻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해 보겠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풀어봅니다. 기자 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드라마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곡 듣고 가볼까요? 제이슨 무라즈의 I won't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들어보시죠.
When I look into your eyes, it's like watching the night sky or a beautiful sunrise. Well, there's so much they hold. And just like them old stars, I
I see that you've come so far to be right where you are. How old is your soul? Well, I won't give up on us, even if the skies get rough. I'm giving you all my love. I'm still looking up. And when you're needing your space to do some navigating, I'll be here patiently waiting to see what you find. See, then the stars, they burn. Some even fall to the earth. We got a lot to learn. God knows we're worth it. No, I won't give up.
I don't want to be someone who won't away so easily. I'm here to stay and make the difference that I can make. Our differences, they do a lot to teach us how to use the tools and gifts we got. Yeah, we got a lot at stake. And in the end, you're still my friend. At least we did intend for us to work. We didn't break, we didn't burn. We had to learn how to bend without the world caving in. I had to learn what I got and what I'm not and who I am.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온라인 성매매 단속법. 간혹 인터넷 사회관계망을 보다 보면 민망할 정도로 몸을 드러내고 있는 여성이 연락처를 적어놓은 게시물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의 광고성 인터넷 게시물이죠. 성범죄와 불법 성매매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고 우려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단속하고 제재할 법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는데요. 그런데 지난 8일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는 사법당국과 성매매 피해자가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한 인터넷 사이트를 기소하거나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매매업자 조력방지법 SESTA, 영어로는 The Stop Enabling Sex Traffickers Act, 성매매업자 조력방지법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법제화될 가능성도 이날 함께 나왔는데요. 법안이 의회 절차를 거쳐서 발효되면 성매매와 음란 정보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온 인터넷 사용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물 중 적지 않은 숫자가 성매매 사업을 위한 일종의 미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인터넷상 음란물도 급격히 줄어들 수 있을 거란 기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1934년 커뮤니케이션법을 고쳐서 제공자를 개인적으로 차단하거나 게시물을 감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거주자나 지방법원의 피해자 배상 또는 민사상 구제조치 집행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돼선 안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성범죄나 강제, 사기, 강요에 의한 성매매와 관련된 연방법 또는 민사법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향후 미국 내에서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Good guy, bad gu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텍사스 교회 총격으로 26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서 총기 소유자에 대한 극단적 심사는 총기 난사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미국 내 총기 구매자에 대한 극단적 심사를 고려할지를 묻는 한 미국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을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당신이 제안한 것을 했다 하더라도 3일 전, 그러니까 텍사스 총기 난사 참사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마침 트럭에 총을 갖고 있어서 범을 쏴 제압한 매우 좋은 사람, 용감한 사람도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내가 이 말만은 할 수 있다면서 그가 총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26명이 죽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이 더 죽었을 수도 있다. 이게 이번 사건에 대해 내가 느끼는 바다. 극단적 심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반테러 대책의 하나로 이슬람교 국가 출신 이민자를 상대로 사상 검증을 해 입국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이른바 극단적 심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지난 5일 미국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 샌 안토니오의 한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시 한 주민이 총을 들고 나와 범인을 쐈고 범인의 총격을 멈추게 했는데요. 이번 참사로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지만 총기 소유 옹호론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총기 문제가 아니라 가장 높은 수준의 정신건강 문제라고 규정하며 사실상 총기 규제론을 일축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6일자 보도입니다. 북한은 미국, 한국과의 대결에서 승산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 아미베라 민주당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은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일자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7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강인 미국의 군사력을 북한에 사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북한 정권의 협상장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 정권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의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는 기존의 전략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평화적 우주 개발 주장을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구실로 일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8일자 보도입니다. 미 전직 당국자들 사이에서 북한의 전자기파 EMP 공격 역량에 대한 경고가 나오면서 이 같은 위협의 실체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하지만 EMP와 핵물리학 전문가들은 EMP 공격의 파장은 물론 성사 여부조차 증명할 수 없다며 회의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개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실망했지만 대북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맥스 보커스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보커스 전 대사는 중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대북 독자 제재를 촉구하더라도 시 주석은 일정 부분만을 합의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9일자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빈 방문은 동맹의 굳건함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한 동맹의 공조를 재확인한 성공적인 방문이었다고 한국의 많은 전문가가 평가했습니다. 재무부 고위관리가 미국의 금융망에서 북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좀 더 쉽게 풀어야 할 그런 내용들인데요. 네, 미 전직 당국자들 사이에서 이 북한의 전자기파 공격 역량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그 위협의 실체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핵물리학 전문가들은 이 EMP 공격의 파장은 물론이고요. 성사 여부조차 증명할 수 없다는 회의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 주 취재 기사의 머릿기사였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자리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기사 취재한 그 배경부터 좀 들어보죠.
예, 최근 그 북한이 직접 EMP 공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CIA 전 국장, 그리고 원자력기구 전 차장들이 이 북한의 EMP 능력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실체가 있는 건지, 과연 있다면은 북한의 역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EMP, 알파벳 EMP, 이게 뭔가요?
예, 영어로 Electromagnetic Pulse, 그러니까 전자기파라는 뜻입니다.
네.
예, 말 그대로 전자기파가 하늘에서 그 금속물체에 닿으면 이 금속물체로 덮여있는 모든 기계들이 마비된다. 이런 거를 EMP 공격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전자기파에 따른 교란으로 모든 기계가 마비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높은 대기권에서 핵폭탄이 폭발하면 거기서 이제 자기장, 그 전자기파가 거기서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론적으로는요.
네.
그 전자기파가 흘러나와가지고 그게 그 육지로 내려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기계에 닿게 되면은 그 기계가 모두 고장난다. 이런 거가 EMP 공격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명살상이 아니라 군사 장비, 뭐 군사 어떤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군사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일례로 어떤 학자들은 전자기파 공격이 가해진다면 모든 도시가 암흑이 되고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이 마비가 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기사 자체도 좀 청취자들께는 어려웠을 텐데 이 EMP 공격이란 용어 자체도 저희가 자주 듣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핵무기 공격은 많이 들어왔지만
예, 우선 개념 자체는 다릅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거에서는 둘이 같은 맥락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말하는 핵무기 공격, 핵폭탄 공격이라는 거는 육지로 일정 도시에 떨어뜨리는 공격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즉사하고 거기에 따른 핵 방사선 오염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핵폭탄 공격, 핵무기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이 EMP 공격이라는 거는 이 핵무기를 땅이 아닌 하늘에서 터뜨리는 겁니다. 핵무기를 하늘에서 터뜨리면 거기서 큰 전기 파장이 생겨서 그게 전류가 돼서 그 육지로 떨어지는 건데요. 그랬을 때 인류 사람들은 그거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떤 공격이 일어나는지를 모르지만 이 모든 금속으로 된 반도체를 비롯한 모든 기계 장비들은 그거에 대해서 교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모두 다 오작동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초래됩니다.
네.
이게 요즘 들어서 계속 더 언급이 되는 이유는 과거와 비교해서 요즘 통신 장비라든지 기계, 컴퓨터, 인터넷에 대한 사람들의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네.
더 큰 타격을 가할 수 있어서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니까요. 이 기사의 지금 이 핵심이 북한이 EMP 공격, 그러니까 북한이 뭐 어느 나라든 간에 어느 나라 상공에서 핵무기를 터뜨려서 그로 인해서 나오는 이 EMP 파장으로 기반시설이나 군사시설을 마비시킨다. 바로 이 공격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됐다.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예, 우선 EMP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공격입니다. 한번 어떤 나라도 공격을 받아본 적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다 이론적인 상황으로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엇갈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EMP 파장이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나올 경우와 안 나올 경우 이것도 사실 지금 거론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EMP 파장이라는 것 자체가 EMP 공격이 가능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됩니다. 여태까지 사람들은 EMP 공격은 무조건 다 가능한 것이다.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졌을 때 전자기파가 발생하고 그 전자기파가 육지에 있는 사회기반 시설을 마비한다. 이것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론이었는데요.
네.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전자기파가 우선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 파장 자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물리학자들의 증언이 나온 겁니다.
네. 아, 글쎄요. 지금 저만 어려운 건가요? 굉장히 낯선 얘기라서 아마 청취자분들도 저 같은 심정을 느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지금 김영남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틀린 얘기다 그 얘기인가요?
틀렸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금 물리학자들의 의견입니다. 핵이 상공 대기권에서 핵폭탄이 폭발했을 때 그 여파가 어떤 여파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대기권
그런데 이론조차 그걸 증명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게.
이론조차도 한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EMP 공격이 가능하려면 상공에서 핵폭탄이 폭발하고 전자기파가 퍼져나가서 그게 육지에 있는 사회기반 시설에 영향을 끼친다.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다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건데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핵폭탄이 폭발했을 때 전자기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전자기파가 육지까지 갈 수 있게끔요. 하지만 그 전자기파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류라고 하는
네.
그 전기가 흐르는 현상이 발생해야 되는데 어떠한 물리학적 이론으로도 핵폭탄이 전류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게 이 물리학자의 의견입니다.
네. 뭐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상당히 간단하네요.
네.
핵무기는 EMP를 만들지 않는다. 그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EMP를 만들기 위해선 파장이 필요하다. 파장을 만들기 위해선 전류가 필요하다. 하지만 핵폭탄 폭발이 전류를 만든다? 이거는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전제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떻게 CIA나 미 당국자들은 그런 발언을 했을까요? 그런 우려를 하고?
예, 물론 이거과 관련해서는 이론적으로 이게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할 수가 있는 공격이고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다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인구 90%가 EMP 공격으로 모두 다 죽을 수도 있다. 물론 앞서서 인명 피해는 가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이 사회 기반 시설이 마비되고 교통망이 붕괴되고 모든 것 이런 여파로 90%가 목숨을 잃게 된다. 뭐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지금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이 위협이 높아졌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뭐 미국 알래스카 아니면 미국 서부를 타격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이 되면서 북한이 핵폭탄뿐만 아니라 EMP 공격까지도 잘하면 가능하겠다. 이러면서 최근 EMP가 자주 언급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은 EMP 공격이라는 말이 나온 게 언제부터인가요?
예, EMP 공격이라는 거는 오래됐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에 처음으로 EMP 공격이라는 개념이 조금 소개가 됐습니다.
네.
당시 미국이 1960년대에 하와이 부근에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네.
핵실험을 했는데 그때 하와이가 정전이 난 거죠. 하와이에 전기가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왜 그랬을까를 연구를 했는데 아 이게 그 핵폭탄 실험을 했을 때 그거에 따른 여파로 이게 발생했다라는 연구가 나온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가능성인 거죠.
가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EMP 공격이라는 설이 제기가 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전에 이런 EMP 공격 가능성을 가지고 국제사회를 위협하거나 또 다른 나라를 위협했던 나라들이 있었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9월에 북한이 뭐 수소탄을 폭발시켜서 광대한 지역에 초강력 EMP 공격을 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은 과학자들이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네요.
예, 제가 취재한 과학자들에 따르면은 조금 허풍에 가까운 말입니다. 앞서 파장을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 파장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전제 조건, EMP가 발생했다는 가정하, 그러니까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졌고 이게 전자기파가 발생하는 상황까지 가능하다고 했을 때 네. 과연 그게 한 도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회 기반 시설이 모두 마비될 정도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이 두 번째 전제 조건에서도 틀린 게 많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핵무기가 터졌을 때 EMP가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 할지라도?
맞습니다.
네.
자, 그럼 하늘에서 EMP가 발생했습니다. 전자기파가 이제 육지로 내려오는데 이 육지로 내려와서 과연 기계와 사회기반 시설들이 모두 다 마비가 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상공 50km, 육지에서 50km 떨어진 곳에서 핵폭탄이 폭발하면
50km 정도면은 어느 정도 높인가요?
대기권 위입니다. 예. 50km 이상에서 아주 높은 것이죠. 미사일을 쏴야지만 가능한 공격이고요.
네.
50km 위에서 공격을 했다고 가정했을 시 떨어지는 위치에서 이 전자기파가 떨어지는 위치에서 약 500km 반경, 500km 반경이 EMP 공격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죠.
네.
제가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거는 어떠한 가정은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핵폭탄 공격이 대기권 50km, 상공 50km에서 발생했을 때 목표 지점 반경 500km가 EMP 영향권에 들어간다. 이런 이론, 가정은 학술적으로 가능한데 이거를 증명하려면, 이거를 실천에 옮기려면은 실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어떤 과학 과 마찬가지로요.
네.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가 일단은 북한의 그 수소탄 폭발 발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이번 취재하시면서 느끼는 점일 텐데 이 기사가 시사하는 점이 뭘까요?
예, 한 물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과거부터 군사적인 이유로 이런 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협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상대방을 위협을 느끼게 하게끔 일종의 허풍을 해서 이 상대방을 겁주는 행위를 한다는 건데, 이 사람이 예를 든 게 뭐 1970년대 80년대에는 뭐 소위 레이저 빔이다 뭐 이래서 레이저 빔으로 광선 공격을 한다 뭐 이런 뭐 확인되지 않은 설도 돌았고요. 그것처럼 이 EMP도 마찬가지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뭔가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 하는 게 많다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40년 넘게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자로
네.
옥스퍼드 대학에서.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EMP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운석이 내일 지구에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확률이 상당히
적다는 것뿐만 아니라
네.
아무것도 할 수 있을 것도 없으며 뭐 미리 막을 수도 없고 이거는 뭐 논의를 해봤자 입이 아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핵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존재이지만 핵은 사람을 두렵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말한 게 인류가 핵을 사용한 거는 100년이 넘었는데 100년이 넘는 동안 핵폭탄 공격이 아닌 실제 핵물질 등으로 인해 가지고 죽은 사람은 1,000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핵 때문에 죽은 것으로 알려진 많은 사람들은 핵물질 때문에 뭐 방사선 위험으로 뭐 도망을 가거나
네.
뭐 이런 사고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지 핵 자체는 인류에 도움이 되는 게 많지 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게 이 한 핵물리학자의 말이었습니다.
네.
그분이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기 때문에 무섭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희가 핵이라는 것을 핵물질이라는 것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고 뭐 교수님이 비교하신 것처럼 운석과 같은 거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냥 무서운 이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 EMP는 과학적으로도 아직 될지 안 될지 여부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아직 뭐 두려워하기에는 이른 이런 정도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 얘기를 미 전직 당국자들이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런 우려가 사그러들까요?
아닙니다. 사그러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뭐 최악을 준비해야 된다는 게 뭐 군사 전문가들, 뭐 정보 당국자들의 의견일 테니까요.
네.
하지만 실제보다 과장됐다는 거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북한이 수소탄 발언을 하면서 초강력 EMP 공격을 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이것이 가능할지 여부를 김영남 기자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과학자들을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북한의 EMP 공격 능력 과장된 거다. 왜냐하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가보도록 하죠. 샘 스미스가 부릅니다. I am not the only one.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이 장애인 탈북자이자 북한 인권운동가로 알려진 탈북자가 그리스계 미국인 재단으로부터 큰 상을 받았습니다. 자유를 수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김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6일 워싱턴의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열린 한 시상식장에서 한 탈북자의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The fact that there is someone like Jason Ho with so much courage, persistence.
워싱턴에 본부를 둔 비영리재단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의 칼 거시먼 회장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 오늘 이 청년이 그 일을 하고 있다면서 이야기의 주인공을 소개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the 2017.
청중의 박수를 받고 연단에 올라간 탈북자는 식량을 구하러 나섰다가 철로 위로 떨어져 팔과 다리를 한쪽씩 잃은 장애인 한국 내 탈북자 구출 단체 나우의 지성호 대표입니다. 지 대표는 엄숙한 분위기가 감도는 시상식장에서 자신이 북한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저희 손과 발이 잘려있었고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하의 날씨는 저를 더욱 고통 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흐르는 피는 얼음을 녹일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저는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지 대표는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자신의 이야기로 풀었는데요. 장애인이 된 자신을 정권의 수치라고 욕하며 학대했던 나라. 그런 조국을 등지고 목발에 의지해 동생과 함께 탈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을 대표하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를 인용해 자신의 꿈을 외치는 탈북자 지성호. 그의 소망은 10만여 중국 내 탈북자들에게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것, 탈북자들이 북한 인권운동에 나서게 하는 것, 그리고 북한 주민에 의한 북한 내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상식장에 모인 300여 명의 청중은 지 대표의 연설을 듣는 동안 수차례 박수치며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었던 탈북 청년의 용기와 포부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지 대표가 두 팔을 치켜대며 마지막 메시지를 외쳤을 때 청중은 기립박수로 응답했습니다.
Oi to the North Korea regime. Oi to 김정은.
지 대표가 던진 마지막 메시지인 오히 투 김정은. 이 말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라는 말은 안 돼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인데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로 통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년 후인 1940년 10월 28일 새벽 이탈리아는 그리스 주요 거점에 이탈리아군 주둔 허용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날렸고 그리스의 메탁사스 총리는 오히, 안되를 외쳤습니다. 그리스 국민들은 전쟁의 승패를 떠나 당시 열악한 전력 상황에도 자주 주권을 지키려 했던 그리스 정부의 선택에 자긍심을 느꼈고 매년 10월 28일을 오히 데이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날 시상식을 주최한 오히데이 파운데이션은 그리스계 미국인들이 국제사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목적으로 지난 2010년 설립한 비영리재단으로 매년 10월 28일을 즈음해 오히 Courage Award, 오히 용기상을 시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웅산 수치 미얀마 외교장관, 시몬 페레즈 전 이스라엘 대통령, 밥 돌 전 미국 상원의원에서부터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의 성노예로 살다 탈출한 인권운동가, 우크라이나 가수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이 단체가 선정한 오히 용기상 수상자는 IS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온 소말리아 여성 아란 히시 알리 씨와 탈북자 지성호 대표입니다. 이 단체의 짐 체노스 이사는 VOA에 재단 이사회의 조사와 면접 등을 통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뽑는다며 지 대표를 선정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Escape from the regime and now is working to try to help those who have escaped to rebuild their life.
북한 정권의 박해를 피해 여러 번의 시도 끝에 탈출한 점. 무엇보다 현재 북한 주민의 탈출과 그들의 새 삶을 돕고 있다는 점에 이사진들이 주목했다는 겁니다. 체노스 이사장은 이 상은 실생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며 지 대표는 이 상을 받기에 완벽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재단의 마이크 매너토스 사무총장은 VOA에 이 상은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며 절대적으로 강한 상대와 맞선 용기를 표창하고 있고 지 대표를 선정한 것이 영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매너토스 사무총장은 언제든지 지 대표를 돕겠다며 오늘 연설은 북한 인권에 대해 모르는 많은 그리스계 미국인들을 일깨웠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were so touched by his words and that I want him to know that we're always here for him in Washington.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그리스계 미국인들은 이민 1세대에서 3세대까지로 탈북자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안토니 알렉슈 씨 부부는 탈북자가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이 재단이 추구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보는 것이 매우 감동적이었다며 북한의 상황이 나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shared it was very moving to see that he was able to connect even if he doesn't speak and he's not able to relate it in English.
And hopefully sooner rather than later things change there for the better for everybody.
미국과 유럽 등 국제 무대에서 북한 인권을 알려온 지 대표의 이날 소감은 남달랐습니다.
민주주의를 창시한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오늘의 이제 민주주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발전시켜온 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주의가 시작된 나라 그리스 이민자들이 자신의 자유에 대한 열정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 대표는 더 나아가 북한의 민주주의가 현실로 이루어지고 통일 한반도가 국제사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에 앞장서길 희망했습니다.
우리도 빨리 이제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야 되고 또 이제 우리도 이제 정말 워싱턴 DC에서 한반도가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의 이제 뭐 코리안 이제 아메리칸들이 이제 또 이런 행사를 하고 세계에서 정말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도 갖고 있고요.
북한 주민들이 독재자를 향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찾게 되기를 희망하는 지 대표는 북한 주민에게 조선인민민주주의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슨 민주주의가 있어요. 말 잘못하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고 말 잘못하면 감옥으로 보내고 이제 먹을 거 주지 않아 탈북했다고 해가지고 감옥으로 보내고 사람들이 말을 하면 이제 죽이고 이것은 이제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봤던 북한 밖에 나와서 본 민주주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제 정말 이제 제대로는 이제 민주주의였고 그리고 저와 같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상을 주었고
지성호 대표는 이날 상금으로 받은 5천 달러를 탈북자 구출 기금으로 쓸 것이라고 연설에서 밝혔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유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유의 이야기 미국사
미국은 제임스 몰로 대통령 임기 동안 성장을 계속했고요. 여러 주가 새로 미국에 편입됐습니다. 미주리 통치령 일부 지역은 미국 연방의 일원이 되고 싶어 했고요. 주로 승격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주리 지역이 연방의 일원이 되려면 노예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갖고 있는 노예마저 풀어주라는 건 너무 지나칩니다.
미주리 지역의 주 승격 문제를 두고 찬성과 반대, 두 세력 간의 거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제18부 제임스 먼로 대통령.
1820년 미주리 지역은 연방에 가입하기 위해 다시 한번 주승격을 추진했습니다. 미주리 지역이 노예제도 때문에 연방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북동부 메인 지역에서도 주승격을 요청했습니다. 메인은 노예제도를 허용하지 않았고 매사추세츠주의 허가를 받으려 했습니다.
뉴욕주 출신의 한 하원 의원이 미주리 지역의 주승격에 대해 또다시 노예 문제에 대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헨리 클레이 하원 의장은 만약 미주리에 대해 어떤 조건이 붙는다면 자신은 메인의 주승격도 찬성하지 않을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일리노이주의 토머스 상원 의원이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의원들께서 각자 자기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서로 타협을 합시다. 자유주와 노예주가 세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주리는 노예 제도를 허용하는 주로 연방에 가입시키고 그 대신 북동부에 있는 메인을 자유주로 승격시키는 건 어떻습니까? 또 앞으로는 루이지애나 통치령을 기준으로 루이지애나 북부 지역에서는 노예를 허용하는 한 더 이상 주로 승격될 수 없다는 걸 명백히 하고요.
타협안은 통과됐습니다. 의원들은 미주리와 메인 모두 주로 승격시키는 안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의 결정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먼로 대통령은 북부 자유주와 남부 노예주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두 세력 간의 타협안에 서명했습니다. 결국 미주리는 노예 허용주로서 연방에 가입이 승인됐습니다.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미주리 협정에 서명했던 1820년은 먼로 대통령의 첫 4년 임기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미국은 또 한 번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1820년에 치러진 선거에서 제임스 먼로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고요. 두 번에 걸친 8년간의 대통령 임기를 모두 마친 뒤 1825년 퇴임했습니다.
미합중국의 다섯 번째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먼로 대통령은 8년 임기 동안 미국의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먼로 대통령 임기 때 스페인의 영토였던 플로리다 지역이 미국 땅이 됐고 미주리주의 연방 가입을 둘러싼 노예 문제도 극한 대립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공업을 중심으로 한 북부와 농업을 중심으로 한 남부 또 넓은 대륙을 가로질러 닿은 서부 지역에서 각자 주장하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먼로 대통령의 뒤를 이어 구성될 새 행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안고 국정 운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지역에 따른 서로 다른 이해관계는 제임스 먼로 대통령 임기 중에도 오랫동안 문제가 됐습니다. 북부와 남부, 서부 각 지역은 먼로 대통령 후임을 정하는 선거에서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선거 운동을 벌였고요. 세 지역 모두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제임스 먼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던 1824년에는 연방당은 자취를 감추고 민주공화당이 유일한 정당이었습니다. 민주공화당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두 세력으로 갈라졌는데 한쪽은 제2대 대통령이었던 존 아담스 대통령의 아들인 존 퀸시 아담스와 헨리 클레이를 중심으로 한 공화당이었고 다른 하나는 뉴올리언즈 전쟁 영웅인 앤드류 잭슨 장군이 이끄는 민주당 세력이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말 경쟁이 치열합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존 퀸시 아담스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고 남부에서는 버지니아 출신의 크로포드 재무장관과 사우스 캐롤라이나 출신인 칼훈 전쟁 장관을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서부에서는 켄터키주의 헨리 클레이와 테네시주의 앤드류 잭슨을 후보로 추대했고요.
1820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때는 미국 전 지역에서 치열한 선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선거 운동 막바지에 이르면서 존 퀸시 아담스와 앤드류 잭슨의 접전으로 좁혀졌고요. 결국 존 퀸시 아담스가 미 합중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1825년 3월 4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제임스 먼로 대통령의 뒤를 이어 미 합중국을 이끌어갈 존 퀸시 아담스 대통령의 취임식이 거행됐습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헌법을 보존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미국은 1789년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1797년 존 아담스 대통령, 1801년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1809년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 그리고 1817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까지 모두 5명의 대통령 시대를 거쳤고요. 이제 1825년 존 퀸시 아담스 대통령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존 퀸시 아담스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미국이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합중국의 헌법과 대의정치는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유롭고 강력한 나라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른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CO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